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뵙질 못해서 너무 아쉽고 또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예, 너무 반갑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문을 보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못 드렸지만 그 내용은 그냥 지난주에 묵상하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오늘은 다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글로만 보내드렸던 그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기쁨이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기쁨의 뜻이라는 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기쁨 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 이러한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다른 어떤 세속적인 출세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이런 것에 기초하지 않는다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때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런 기쁨은 그때 얻을 수 있겠다. 그것은 이제 그 지난주에 본문으로 택했던 산상보훈의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내용 중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쁨이라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고 할 때에 기쁨의 근원은 마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가득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쁨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구조에 역할을 하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의 그릇을 무엇으로 담을 수 있는 건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턴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그 대니얼 길버트라고 하는 분이 그런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행복지수, 사람들에게 있는 행복지수는 어떤 것인가, 언제 이렇게 행복해지고 또 언제 불행해지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높일 수 있겠는가 이거를 연구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는데 생활을 하다가 보면 좋은 일을 만나서 기뻐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러면 그게 끝까지 행복하냐 하면 그렇게 되지를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권을 당첨해서 큰 돈이 생겼어요. 굉장히 기쁠 것 같고 평생 쓸 수 있는 돈이 생겼으니까 굉장히 평생 동안 기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떤 집에 좋은 일이 생겼거나 직장에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굉장히 기쁠 것 같고 그것이 오래도록 기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짧게는 며칠, 아주 길게 맥시멈으로 가봐야 3개월 이내에 그런 기쁨의 그런 행복한 감정들이 이제 사그러든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불행은 어떤가? 어떤 아주 그냥 겪기 어려운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주 좌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느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는 일정한 어떤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서 때로는 올라갔다 내려오고 때로는 내려갔다 올라오고 이러면서 그 수준을 일정량의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데 이것이 각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행복지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낮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금세 다시 불행해지고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일이 또 생기면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인 경우는 그저 많이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도 뭐 그렇게 요동하지 않고 나쁜 일이 많이 생기고 내가 저 정도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잘 견디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잘 해나갑니다. 상당히 뭔가 좀 견고한 상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높일 수 있겠는가? 이게 이분의 연구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아지면 이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에게 긍지가 있고 나 스스로 나에게 뭔가 자기를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조금 높아지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높일 수 있겠나 이런 심리학적인 연구를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게 정말 그럴까 하는 퀘션과 함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나의 존중감을 높일 수 있겠으며 정말 우리는 지금의 어떤 일은 기본 행복지수를 내가 정말 높일 수 있겠는 건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행복함을 느끼고 기분 좋은 일들을 만났을 때 뭔가 좋아지고 이런 때는 언제 그런 일이 생기며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언젠가 그 옛날에 이제 이런저런 공부들을 하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책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어떤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철학적인 면에서는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신학자들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는 라이프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어진 우리들의 이 환경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오랫동안 시골에서 자라시고 특별한 다른 종교적인 접근이 없었던 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어떤 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이 할머니는 늘 성황당에 가서 자기의 필요한 거를 기도를 하고 또 때로는 절에 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 궁금한 일이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교회 문턱을 들어오면서 성황당에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자세로 기도를 해요.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은 아직도 그 세계는 그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이 책에는 점집에 다니고 성황당에 가서 물 떠놓고 빌고 이러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이 일단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내가 성경의 하나님을 전해도 저쪽 사람은 무당을 섬기면서 산신령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친다 그래도 돌아가실 때 그 할머니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냥 성황당에 있는 그 어떤 산신령과 같은 존재로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라이프 시스템을 형성하는 그때에 그것이 언제 형성이 되느냐 하면 우리 옛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 있죠. 주로 어린 나이 때. 그때는 지금 우리들의 기억에 없는 때입니다. 4살 전에 그때 좋아하던 거, 그때 잘 먹던 거 이런 것이 기본적인 결국과 체제를 갖추고 성인이 돼가면서 그 위에 형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즐겁게 하는 거. 내가 즐겁게 하는 게 뭔가. 그리고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그거를 찾고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렸을 적에 잘 먹던 거 먹고 싶습니다. 어렸을 적에 잘 놀던 데 가고 싶습니다. 어렸을 적에 잘 하던 게임 어른이 돼서도 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적에 갖고 놀던 장난감 어른이 돼서도 또 때로는 그거 갖고 놀고 싶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걸 하면서 정말 좋아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들의 세계관을 형성해 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가? 때로 우리가 글을 많이 읽으면서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해요. 나 자신을 찾아야 된다. 나 자신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남자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동안에 열심히 달려왔던 어떤 그런 시간들 지나고 나서 나는 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한 문화심리학자가 책을 쓴 것 중에 그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뭐 제목 자체가 좀 이상한데 그 거기서 하는 말이 이제 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재미있는 걸 좀 찾아보라, 남자들이요. 이러면서 이제 서두를 시작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게 도대체 뭔가 좀 자유롭게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어렸을 적에 갖고 놀던 장난감 좀 내가 좀 갖고 놀고 싶다. 그래서 요즘엔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 코너 그런 샵이 또 있더라고요. 꽤 비싸더라고요, 그 장난감이.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옛날에 그거 빌딩 해가던 거 한번 해서 또 이렇게 그 책장에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옛날에 하던 거 고무줄 놀이를 하고 놀았으면 어른이 돼서도 한번 그거 한번 언제 해보고 싶어. 장난감을 갖고 놀던 거 그거 한번 어디가 있으면 좀 어디 샵에 가서 보면 참 반가운 마음이 들고 그 정도면 괜찮아요. 만약에 이것이 내가 좋아한다고 갬블에 빠지거나 내가 좋아한다고 성적인 유혹에 빠지거나 내가 좋아한다고 슬쩍슬쩍 도둑질하던 거 그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닌 부유한 사람이 도둑질하는 데에 심취하고 있다. 최고의 어떤 그 컴퓨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킹하는 데에 취미가 있어서 별로 쓸데도 없는 일에 남의 이메일을 해킹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썽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주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내가 재미있으라고. 내가 재미있는 것 좀 해보겠다고. 때로는 그거를 우리는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위험한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 사회를 얼만큼 병들게 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을 이기적인 그 셀피시하게 만들어가면서 나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정신구조들을 가르쳐서 뭘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이렇게 윤리가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학자들이 하지를 못하는 건지 그런 걸 얘기하면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어떤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거, 내가 뭘 찾아간다는 거, 그것을 성경은 최근에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에베소서 2장에 그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 모습을 너무 처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전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권세 잡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쫓아가는 재미란다면 우리의 어렸을 적부터 나의 세계관을 형성해왔던 그런 재미라고 한다면 재미를 찾아서 가고 나 자신을 찾겠다고 하고 그건 뭐 나쁜 거 아니죠. 뭐라고 할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윤리적인 관계가 생기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는 얼마나 주변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신문에 어떤 걸 보니까 고등학생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막 그냥 그부들을 쐈어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근데 신문에 보니까 변호사가 그 소년을 변호를 하면서 한다는 말이 이 소년은 어렸을 적부터 어려움을 도대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부유하게 살은 게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감옥으로 보내면 안 되고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너무 잘 산 게 병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갔다가 붙이면 병이고 갖다가 붙이면 논리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삶의 구조라고 한다면 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것을 가르쳐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제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회에 또는 나 자신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될 거는 그거는 우리가 즐거운 일을 찾아다니고 나를 찾아다니고 어떤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올바르지 않을 때는 그저 찾아가다가 허무한 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 최종적인 그 결말에 대해서 전도서의 솔로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용할 게 있겠는가. 우리가 따라가고 재미있게 재미를 느끼며 살던 것들, 그것 때문에 지금 행복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딘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5절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종교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생각의 구조를 형성해 왔던 이 세상의 이 모습들, 세상의 이런 재미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져온 것은 허무밖에 없어요. 그것을 추구해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 허무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도 하고 나중에는 그 허무한 일들을 쫓아나가다가 인생조차 다 망가뜨리고 그것이 그냥 조그만한 재미로 그저 무슨 컴퓨터 게임하는 정도로 끝나면 괜찮아요. 이것이 뭐 마약으로 빠지고 이것이 어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 이것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는 거에 빠지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총질하는 데까지 간다면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본래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를 찾아요? 어디서 나를 찾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고 살면 거기서 내가 있어요? 자녀들 다 크고 이제 뭐가 막 인생이 헛헛해져요. 그럼 나를 찾으려고 그래요. 뭘 재미있는 일들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사람도 찾고 친구도 찾고 거기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허상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모습들 똑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더 맛있는 게 있어. 더 즐거운 게 있어. 더 좋은 쾌락이 있고 쾌감이 여기 있어. 한번 해봐. 똑같은 겁니다. 떡덩이를 제시하는 거, 높은 산, 뭐 또 성벽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봐. 천사가 와서 너를 수종 들어줄 테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보고 이것을 좋아하겠냐.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우상 아이돌들. 사회적으로 내가 좀 좋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라 뭐 사람들 앞에서 그냥 이상한 춤을 추고 이것이 꿈이 됐어요. 뭘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제시하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나 자신의 모습은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잘못된 것을 추구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제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나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해가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 자신을 찾아 추구해 나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추구하며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입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한번 그런 간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전에 그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되었고, 가장 존경받는 선생한테서 가장 좋은 학문을 배웠고, 그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능통하고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고, 히브리어 혈통 중에서도 가장 좋은 혈통에서 자라났고,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되어가지고 경찰력을 동원, 군사를 동원해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가려고 가던 그 정치적인 힘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그게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당시에 젊은 사람이 그 정도의 리더십을,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그 모습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알고 나서 보니까, 아, 그때 추구하던 그게 이런 거였구나, 이거예요. 나 자신을 찾아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 세상의 정욕 속에 묻혀 있었던 그런 모습을 찾아요. 그걸 찾아보세요. 그것을 찾았어요. 온통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걸 찾고 싶어요? 세상은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가야 될 것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습이라니, 이 얼마나 큰 은혜. 이것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있던 나의 삶 속에 주님 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가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얼마나 큰 은혜며 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니. 그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 추구하던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보이고 이 세상에서 그 추구해 갔던 그 모습이 마치 개가 토하였다가 거기에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먹는 것 같고 마치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다가 그 우리에 가서 뒹구는 것과 똑같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추구해 가던 것이 배설물같이 여기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노라.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여러분들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진정한 추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의미가 있고 이 복음이 정말 생명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그 진창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을 자신을 찾는다고 속이고 있는 그 세상 철학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라고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존귀한 멘트인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보다 더한 거 있어요? 내가 나의 그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가요? 지난번에 한 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그런 감사를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그거를 만약에 책으로 기록하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세상이라도 둘 수 없을 정도의 큰 하나님에 대한 경험, 거기에 몇 페이지 글을 기록해 놓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한 조각 편지를 들고 예수를 믿고 평생을 내가 목사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것을 만약에 책으로 쓴다면 세상이라도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몇 줄 몇 자도 적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의 마음에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신비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라도 들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큰 신비예요. 세상의 모든 우주와 세상의 모든 재산을 다 갖다 주어도 그것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이라도 둘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해나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몇 줄 안 되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해 나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보다 더한 고백이 어디 있겠으며 그보다 더한 간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산다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이 다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쁨에 취해 있을까요? 세상의 기쁨들을 찾아가고 평생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 주일 한번 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부담이 돼 있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것이 뭔가 나에게 울무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다시 돌아보고 우리들이 정말 찾아야 될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은 과연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들에게 자긍심을 줄 것이며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과 그것을 추구해가는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몇 가지 우리는 그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가깝게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틀어지면 기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누구와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 오는 게 기쁘질 않아요. 기쁨이 없어지고 우리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 사도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항상 기뻐하는 그 일을 실천하는 첫 단계가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관용을 베풀고 받아들여주고 인내해 주는 겁니다. 속상하게 하고 어렵게 할 때 한마디 해서 받아치지 말고 참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회복될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라고 하는 모든 그 우리들의 그릇을 다 채우고 있는 그것 다 비워내고 감사로 채우세요. 지난주 말씀 속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선택입니다. 내가 뭘 담을 건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꽉 채우면 다른 게 들어오질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다른 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가 채우는 거예요. 채우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그리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채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으면 첫마디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염려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염려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좀 도와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들이 멀리서 지금 있는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보고 싶어요. 근데 아들이 차를 타고 멀리까지 여기까지 나를 보러 왔습니다. 근데 차 문을 여니까 온통 쓰레기로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냄새가 풀풀 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나고 싶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포메이션해 나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세상에 염려로 꽉 차 있어요. 그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그것으로 꽉 차 있다가 돌아가는 시간에는 또 그것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땐 이게 세상의 쓰레기들인데 세상의 염려는 그대로 거기에 놔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감사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묵상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에 대한 증거로 채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잃었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나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을 빼앗아가는 염려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시간에 모든 염려들을 감사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에는 평강으로 채우는 겁니다. 꽉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로 채우고 생각은 다 관성이 있어요. 주일 아침까지 다른 일로 막 바빴으면 예배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관성이 있어요. 그냥 그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다가는 한 시간 예배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허공을 왔다 갔다 한 것처럼 그러고서 축도가 끝나고 예배는 끝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꽉 채우세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새벽에 깼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밤잠을 못 잡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눈물이 나의 침상을 띄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내 뼈가 마를 정도입니다. 꽉 채우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감사로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꽉 채우세요.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게 꽉 채우세요. 그리고 우리들 속에 있는 그 기쁨이 삶을 바꾸고 주변을 바꾸어 가기 시작할 겁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의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고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기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해서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